아침 또 믿음으로 나와서 구하는 여러분을 또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와 함께 사실 바울 서신의 양대 산맥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서신이고, 또 이제 교회론을 잘 드러내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계획을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흔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 물론 창세기 1장에도 나타나지만 뭐 여러 곳에 있지만 에베소서 1장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데 먼저 한번 봐보세요. 3절을 보니까 찬송하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기 이제 하나님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아내이라. 예수 그리스도. 자, 13절에 보면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하고, 그래서 3절, 7절,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특별히 이와 같이 이 어떤 그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실 때는 꼭 함께 항상 함께 일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참다운 교회로 가꾸어 가실 때도 꼭 삼위 하나님께서 늘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라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세상의 기관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1장 22절과 23절 말씀 봐보세요. 이제 여러분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그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 세상 모든 기억한데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세우시고 또 머리가 되시는 그 기관은 바로 교회단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뭐 멋들어진 엄청난 비싼 건물을 주고 이렇게 세웠든지 아니면은 지하에 개척 교회를 했든지 그와 상관없이 주의 몸된 교회,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요. 23절에 오니까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만물의 피로를 채워 주는 게 교회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바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인 거예요. 세상을 충만케 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설교 시간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말이 고백하는 것인데 시편 67편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세상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세상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한번 짧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사실은 교회의 영광이고 유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기관 중에 교회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신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뭐예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 입술로 노래, 곡조 달린 노래로 찬송하기도 하고, 기도로 우리의 찬양을 고백하기도 하고, 우리 삶으로 또 하나님의 찬양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박해자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삼으셨어요? 일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 박해자 이 사울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죄인 된 우리 예, 로마서 8장 10절에 5장 10절에 의하면 원수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5장 8절에서는 죄인 되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다 그랬어요. 죄인 된 우리였고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을 예, 사도로 삼으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누가 전도해서 다닌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요? 바로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계획에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나를 계획하고 계셨다. 이건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가 우리 배로 날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계획하고 뭐 누가 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 아이들을 줄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네가 복중에 낳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것도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 기쁘신 뜻. 그냥 이 부르심이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너무 보시기에 너무 좋은 그 뜻대로 이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예,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 우리는 예, 하나님이 뜻하시고 정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애정과 열정으로 나아진 열정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에 예, 오게 된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 나의 구원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이 아침에 마중물 기도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결과라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바로 내 삶은 하나님이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부름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스크린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자, 처음에 창조하시고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물론 여기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요 다섯 가지 이 권세와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시며 그래서 복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맨 먼저 하셨던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낳아놓고 복 주고 싶지 저주하고 싶겠습니까? 심판하고 싶겠습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복주고 싶은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복주시며.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자,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자, 승천하신 장면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마치 누가가 이게 상학원으로 이어진 것처럼 누가복음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상학원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다니 그랬어요. 손을 들어 축복하신다.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에 그들을 축복했다.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축복하셨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자 예수로서 성부 하나님께 복을 빌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이냐죠. 그 복.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고 또 축복하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마지막 장면이 축복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올라가시면서 손을 드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하고 찬송하고 손을 든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 자기 제자들,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렇게 승천하셨다라는 장면을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그 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신 그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고 가셨구나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22장 7절 말씀. 띄우세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이 21절은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복은 바로 주 예수의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승천하실 때에 축복하신 그 복이 뭐냐? 바로 주 예수의 은혜구나. 주 예수의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잘 유지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면 자, 나의 존재의 존재와 구원 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고 또 내 삶은 하나님이 이 거룩한 목적을 두고 시작한 복된 인생이다라고 오늘 그렇게 에베소서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일제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신실한 자들. 또 2절에 은혜와 평강도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은혜와 평강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세움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에 동참한 인생이 되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빼고서는 우리 삶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고서는 우리의 복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듣기 좋으나 싫으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직 예수 예수밖에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이야기 안 하면 언제 어디에서 예수 이야기 하겠습니까? 맨날 목사님 예수 이야기뿐이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사도 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성도 되게 신실한 자로 삼으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와 같이 복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성도가 뭡니까?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해들 신실한 자들이 바로 성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에 응답해들지 않습니까? 신실함은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고 어떤 환경이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걸 신실함이라고 그래서 그럼 오늘 일제로 보니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이 편지를 받을 자격은 신실한 자들이다. 신실한 자들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어이시고 내 삶의 전부이시고 그래서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바라기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그래서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 이게 뭐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 안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함이고 신실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지금 에베소서 말하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고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질적인 기복만 구하니까 문제지 사실은 복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령한 복 물론 물질적인 복도 구해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물질적인 복만 구하니까 문제죠. 신령한 복도 함께 구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과 물질의 복을 같이 구하십시오. 그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이미 예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승천하시며 축복하셨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신령한 복 이 땅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복 잠시 있다가 없어질 사라질 그런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이 바로 이 신령한 복이기도 하고요 구원을 위한 애정과 예정과 이 선택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 복이 바로 이 복인 것입니다. 오늘 마중물 기도를 통해서 심을 때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이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오는 은혜다.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성경이 딱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창세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언지를 모르고 그것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꾸 벗어나니까 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지금 역사서이고 모세오경이고 역사서이고 또 선지서이고 탄식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이고 그것을 애통하며 부르짖는 게 시편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 위에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게 서신서들이에요.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딱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내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복의 가치가 얼마만큼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참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9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육신의 건강도 물질도 자녀들의 잘되는 복도 물론 구해야 되겠지만 먼저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런 기도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병중에 있는 식구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런 신령한 복을 이해하고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